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시고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깊이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려고 쓰셨는데 회당장이 이사야의 글을 건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가 말해 예언한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이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은 전혀 의문을 품을 수 없는 당연한 그런 얘기로 우리가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봐온 나사렛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분으로 그런 바라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나사렛은 아주 가난하고 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도 그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가난했고 또 뭔가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만한 그런 특출하게 빼어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영웅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마을 안에서 뭐 대장놀이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실상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또 비천한 그런 신분으로 사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죠.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라는 그 인간이죠. 그 인물은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메시아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바로 나다. 또 선지자 예언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말을 지금 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러한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도 은혜로운 말이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놀랐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조롱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보낸받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한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뭔가 메시아다운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 안에서 기적을 행하였다거나 영웅적인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예증과 다를 바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로는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15절에 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도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걸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칭송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나다나일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나다나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느냐 그런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사렛 사람이다.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상류계층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의 눈에 나사렛이라고는 가난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런 그 동네 그런 사람들 무식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로만 여겼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 출신 예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부터 잘난 것도 없고 똑같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웃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입견 나사렛은 이런 동네야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기준과 자기 아는 바 자기 상식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란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는 너희든 틀림없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여 자신을 고치라. 이게 유대사회 이제 속담인 것 같은데 그런 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해라. 이런 요구를 내가 반드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요셉의 아들로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의사는 자신을 고치라는 이런 유대인 속담의 뜻이 뭔가 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런 의사가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건 얘기죠. 그러니까 남에게 네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너희가 그 속담을 사용할 거야 그런 거예요. 이걸 6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6자도 줄이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왜 이런 속담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병도 못 고친 의사가 나의 병 고치겠다고 하니까 똑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읽은 그 이사야 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눌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론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예전에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와 전혀 다르지가 않은 그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자신도 가난하고 포로된 자 같고 눈먼 자 같고 눌린 자 같은 그런 비천하고 별볼륨 그런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기도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 그런 사람으로 그대로 서가지고 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했는데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조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결국은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나이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막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과연 여기서 행하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면은 예수 너 자신부터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이제 퍼졌겠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을 이제 행한 뒤에 나사렛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 당시 가버나움은요, 그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관공서도 있었고 또 큰 회당도 있었어요. 또 주민도 많았던 그런 이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총구석에 나사렛 비하면은 큰 도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따라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드러낸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 고치기도 했고 또 백부장 아닌 중풍병을 고치기도 했고 또 베드로 장모 열병을 낫게 한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회당장이 죽은 딸을 살려낸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손을 낫게 하고 이런 모든 기적을 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나사렛 사람도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다 들었을 때에 과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문 듣는데 그 이웃집에 살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브나움에 가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더라. 그 소문이 들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목사가 자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 소문이 이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기야 그런 소문이 아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소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야, 그 목사 있는 교회는 사람들 미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의 소문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사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런 놀랍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니까 야, 그 예수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 대접받고 이렇게 이제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소경 눈 뜨게 하고 중풍병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다면요 그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국 각지에 사람 다 몰려올 것이고 교회도 미어터지고 돈도 벌 것이고 이런 상상과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막상 그 목사 있는 교회로 가보니까는 교회는 허름한 임대 건물이고 목사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걸 봐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저 목사 정말 기적을 행한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도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생은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 이렇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예전에서 그대로라 그 말이죠. 누추하고 별 벌리는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뭐 한 낮은 게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믿지 못할 것으로 우리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해라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된 오해 그걸 그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오면 자기들 사는 형편이 펄떡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가나안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하는 것도 이 땅 형편이 자기들 처지와 형편이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결국 충족을 시키려면은 이사야 길이 성취되었다고 말한 예수님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은 분명히 예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대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사렛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 복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잘 되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복음이 뭔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인 자를 막 보내실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뭔가 능력이 없는 거다 잘못된 거다 복음 자체를 무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꿈 잡는 게 매라고 말이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게 복음의 진리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생각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들 착각이었죠.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떤 한 국가를 살리려고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다. 생각이 다른 것 달랐단 말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쁜 형편에서 구출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예수를 보낸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메시아 역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메시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죠.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상의 나쁜 형편 처지가 아니고 죄에서죠.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보낸받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형편과 그 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고 또 덤으로 세상님이 나아지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오로지 죄에서 해방과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예수에 대한 증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어떻게 교회 부흥과 연결되고 또 세상 복과 연결되냐 그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거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너희의 이런 생각 반드시 이런 말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냐? 이것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야, 쟤 저거 그 누구 아들 아니야? 그거죠. 아, 그래, 맞네? 근데 저것도 선지자요? 야, 그놈 많이 컸네? 뭐 이런 그 얘기로만 흘러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들 다를 바 똑같은 내 옆사람이었다는 그런 기억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지도 찬란한 게 없으면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더 나쁜 게 뭐냐면 선자가 죄를 책망할 때에 지는 착하게 살았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얘기죠. 작년 네가 한 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죄를 책망해?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빈정되는 모습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는 환영을 받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두 사건을 이제 인용을 하죠.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렛돛 과부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렛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이 두 사람은 똑같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예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도망을 쳐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부를 이제 만나고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고 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것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 문둥병 고친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아니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아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이 아주 화를 잔뜩 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쫓아내버리고 산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이제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 그게 뭐겠냐는 얘기죠. 사렙다 과부와 나만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너희 죄인이 된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보낸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 보낸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결국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더 가난했고 더 눌린 대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겠는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몰랐던 거죠. 그게 그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형편에서 자신들을 가난하고 눌리고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뿐이지 죄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그 영혼의 가난함, 죄에 포로되어 있는,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출해서 해방과 자유를 안겨줄 분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또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자기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한 그 메시아는 세상 조건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오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들은 세상 형편과 조건 안에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좀 더 낮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예수 때문에 꽃피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은 여러분의 귀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진 어떤 그런 보장된 그런 말이랑 귀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렛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과부가 부자된 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기적은 단지 과부가 하루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신분이 더 나아진 벽산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문둥병이 나타난 구원을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건 죄에서 구출된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은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방과 자유라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에 붙들려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이 속한 자유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삽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해방과 자유에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바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렸고 눈먼 자라는 자기 실상에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에 복을 던져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생명이시다 이런 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에 의해서 나는 필요로 한 것 전혀 없다면 아마 뭔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냥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그냥 취미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죠, 그냥. 교회를 즐기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내 형편과 처지 또 교회의 부흥과 세상의 복 이런 걸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데오빌로와도 무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이 원하는 걸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데오빌로는 나세렛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세상의 삶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고 따라서 데오빌로 당신도 당신에게도 메시아는 당신을 세상 높은 자가 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당신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누가는 그걸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업이 당신이 그런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당신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고 포로되고 눌린 자, 비천한 그런 사람인데 왜 너도 죄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도 죄에 붙들려 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은 하나님께 무시받는 게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방인에게로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시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사랑 이래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접해주고 이걸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은요 하나님께 무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 아래 있고 오히려 이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뭔가 좀 사람 가운데 치료내가지고 뭔가 나은 사람에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 받는 게 마땅한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무시받는 게 마땅한 존재라 그겁니다. 나세렛 사람도 데오빌로도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를 아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세렛 사람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무시받는 자기 형편과 처지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너도 우리처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것입니다. 근데 나세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무시받을 사람이란 알지를 못한 거죠. 죄에 붙들려 있고 죄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간 성이야말로 하나님께 무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 주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대접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늘에 앉혔다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대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도 그 로마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받았다. 예수님 오셨다는. 그게 참된 대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를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아간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초월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무한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 예수님께 더 원하고 필요로 할 것이 없어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그런 우리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죄 아래 있고 죄에 붙들려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돌아보면서 아, 이게 포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눌려 있는 것이구나. 그걸 돌아본다면 예수님 오심에서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런 사고방식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아 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에 붙들려 있고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